할렐루야. 아, 오늘 아침에 우리 에스더 자매가 셀폰을 어젯밤에 택시 안에서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저 너무나 힘들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경험을 1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깜깜해져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인포메이션을 새로 하려면은 이걸 언제 다 하지? 그런 데 염려가 있더라고요. 전화기야 뭐 다시 하면 되니까. 그건 잠이 안 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고서 잤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날 전화가 어디서 걸려왔어요. 그랬더니 내 전화기를 찾은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 씨가 이렇게 있는데 내 이름이 정 씨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 씨를 쭉다 찾아봐갖고, 제 동생 그 써니 정을 찾아갖고서 거기에 연락을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참 고마웠던지, 우리 에스더 자매님도 그 마음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번 땡스기빙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막내 그 조카가 감기를 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는 그걸 하는데 그래서 감기가 퍼질까봐 이제 마스크를 했더라고요. 그 이제 다잘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막 몸살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제 아내가 보고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막 이렇게 하얗게 되고 참 불쌍하게 보인대요. 그 정도로 아마 제가 힘들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막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근데 이렇게 좀 손이 뭐 이렇게 잘 손가락 힘이 있다 그러면서 저를 막좀 주물러 주고 그랬는데 그 영향인지 제가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된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 같이 걷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라고 한 말씀은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믹돌, 이 미그돌, 이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그러한 벽이에요. 천연의 벽. 이거 하나의 요새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아시아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믹돌이라는 그 벽이 홍해 앞에 있었는데 양옆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든든한 요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했는데 바로 이곳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군대의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꼼짝 못하고서 갇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관에 든 쥐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와 불안감과 좌절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퇴양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야, 앞에는 홍해예요. 그 믹돌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그 병거와 기마병이 오고 있습니다. 이젠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당했어도 아마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기는커녕 얼마나 큰 불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불신앙에서 신앙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원망에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제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애굽 군대를 보자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애굽의 군대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당황할 만한 사건들을 직면하곤 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위축되고 맙니다. 환경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라도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승리합니다. 이처럼 불신앙과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없어요? 예, 제가 함께 읽고 싶은 부분은 또 없네요. 웬만한 건 제가 다 혼자 읽습니다만은. 예. 자, 이 말씀이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요, 물에 빠지게 되면 나오려고 되게 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곳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좌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친 말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였습니다. 본문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귀다 있죠? 예.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귀 없는 사람은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귀는 진리를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귀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듣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기쁨과 순종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그 말씀을 새삼 떠올리게 합니다. 신앙의 굳건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체험에 근거하십니까? 아니면 성서적 메시지에 근거하십니까?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합니다.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믿고 바다에 뛰어든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자 애굽 사람들도 열린 바닷길을 향해 이스라엘 그 민족을 따라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수장되었어요. 믿음에 근거 없이 하는 행동은 멸망을 초래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무리가 구원을 받은 곳에서 다른 한 무리는 멸망을 받았어요. 믿음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한 무리가 구원을 향해 걷고 있는 가운데 한 무리는 멸망을 향해서 걷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이 사건을 오늘날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과 같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면초가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문제이며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노력과 이성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이나 종교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인간이 절망 앞에 철저히 부딪히는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환자가요, 스스로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병원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의 심각성을 알게 될 때에 그때서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의 한계에 도달해야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이들도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찬송이 아니에요.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기교를 가지고 잘 부른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에요. 음치라도 성도가 부르는 찬송은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모두 침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실이 무엇이라고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구원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가나안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천국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를 가려면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이 침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뭘 하셨어요? 준비하셨죠.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잖아요. 그러고서 요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받았죠. 침례받았죠.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베프티스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베프티스마는 받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은 이 중대한 명령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침례받는 것은 마음에 믿는 그 신앙을 외부에도 일치된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명령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서 나온 것이 구원인 것처럼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의식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다 하는 거예요. 그 침례가.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확실하게 모르면은 내가 증거할 수 없어요. 주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르고서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적 침례는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나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경적 침례의 특징은 깨달은 즉시로 받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에서들 보게 되면요, 그 학습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 기간. 그게 뭐냐면은 세례 받기 전에 뭐 시간을 정해놔요.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세례를 줘요. 기가 차는 일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실이 어디 있어요? 침례는요, 깨달은 즉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6절로 39절을 보게 되면은 에티오피아와 여왕의 그 감당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수레에서 그 뭐 하나님의 말씀 뭐 읽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거기서 깨달아요. 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이제 설명을 받으니까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즉시 내가 받고서는 깨달은 즉시로 무리인으로 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즉시로 받는 사실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두아디라 성에 여성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누굴까요? 예?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이 사람은 그 패션 사업가야. 지금 우리 얘기하면 패션 사업가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에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전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느 귀신 들린 그 여자애가 점을 쳤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고소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그 관원들 앞에 끌려가서 엄청난 매를 맞고서는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두들겨 맞고 채찍에 그렇게 맞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어떻게 거기에서 기뻐 찬송합니까? 그 한밤중에.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죽게 됐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찾으면 노래할 수, 찬송할 수 있어요? 완전 미친 거죠. 미쳤죠. 예수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서 내가 저걸 그만 그냥 놔둘 수 있겠나? 그래서 큰 지진이 요동해가지고 그 옥터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죄인들의 쇠사슬이 다 풀리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을 져서 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 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랬을 때 간수가 정말 그 마음의 뜨거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를 주잖아요. 예. 주 예수를 믿으랴. 그래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 침례는요, 깨달은 즉시로 받는 것입니다. 학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침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침례의 근본적인 의미 뭐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만나면은 예수 믿으십니까? 묻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습니까? 그랬잖아요. born again 했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뭐예요? born again 했다는 게 침례 받았습니까?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예요? 새 생명 받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과거의 내 옛 모습은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것을 born again 했다 그래요. 새 생명 얻은 것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을 보여주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침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에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산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새 생명 얻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침례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나? 그리스도 뱁티조, 뱁티스마, 또 뱁티스테스. 이 단어들은요, 그리스 밥토에서 나온 그런 파생어예요. 이것이 이 밥토, 이 뱁티스, 뱁티스테스. 이것이 신약성경에 150여회나 사용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실들이 침례에 대해서. 물로 뿌리는 세례를 의미하지 않고 물 속에 잠기는 것을 얘기해요. 침례라는 것이. 이 뱁티스마라고 하는 것이요. 물을 뿌리는 세례는요, 물을 가져와야 하지만은 침례는요, 물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에 물들이 많더라 그랬어요. 또한 사도행전 8장 36절 38절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병고 타고 가다가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꺼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즉시 받았잖아요. 예. 예. 여러분, 자, 이 구원을 얻는 데에 이게 단계가 있어요. 물론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956년도에 인류 문제와 성서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어요. 이제 고인이 되신 정희건 전도자님이 1956년에 책을 발간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인류 타락과 구원의 단계란 항목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체계화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류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예. 그리고 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잖아요. 듣고. 믿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지요. 그 뱀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아담에게 물었죠. 왜 먹었냐? 그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주신 여자 갈비뼈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 이브에게 그랬대. 이브가 또 뭐라고 변명해요? 뱀이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다 심판하잖아요. 에덴동 쫓겨났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타락의 단계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촛불 집회로 열기가 후끈후끈 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자, 사단의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일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자, 이러한 인류의 타락하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들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은 사람은요,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의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실을 그걸 죄라고 한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다 회개했으면 이제는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데 뭘 고백을 해요? 아,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고백하는 거 있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했을 때에 뭐라고 해요? 믿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했죠.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받고 고백하고 세례 받은 침례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천국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그럼 그 단계가 뭐냐면은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이에요. 분명히 성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면서 뭘 지적했냐 하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시대가 좋아졌어요. 고아도 잘 먹고 살아요. 또 과부도 별 염려 없어요. 지금 나라에서 돈다 주니까 다 염려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여자 혼자서요, 과부가 살기 정말 힘들었어요. 고아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환난이 있을 때에.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경건의 생활 첫째 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또 외식과 하는 척하는 거 말이에요. 예? 그 시기하는 거, 남 비방하는 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이 다른 곳 어디 눈 돌립니까? 오직 자기 엄마의 젖만 빨잖아요.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룬데 더 자라나야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저 세례 받고 침례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은 확실하게 정립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생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우리가 침례 받고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리고 옛 모습은 다 물속에 장사 지내서 물에서 나올 때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랬죠. 새 영. 예, 이 영을 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숨어서 물 뿌리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서 많은 물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박해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다른 교도들이 그리스도교를 비판할 때에 왜 세례받은 사람을 다시 침례를 주냐고 합니다. 물로 뿌리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분명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많은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유일한 사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어질 육체가 아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선한 양심,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에요. 침례가 바로 그 구원을 이루는 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삶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홍해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나타납니다. 그 홍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직면한 홍해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번민하고 절망케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홍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번민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까? 너무 번민 속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홍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번민과 절망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민할 때에, 절망이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평안이 있게 되면은요, 걱정하지 않게 돼요. 걱정하지 않으면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은 일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서서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십시오. 나폴레옹은 중요한 전쟁을 할 때마다 그 모든 참모들을 불러서 특별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굴을 떨어지게 그냥 이렇게 바라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힘있게 그들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 뒤에 한 사람씩 내보냈다 그래요. 이때 참모들은 나폴레옹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새로운 용기를 얻고 나가서 자기들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서도 그러한 용기를 얻었다면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곳은 혈기도 아니고 육체도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이 화평의 복음을 들고 거룩한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승리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들과 같았던 그러한 환난도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신 것을 저희는 봅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번민과 절망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번민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을 나가 전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천국 소유하고 천국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